2016년 1월 3일 신년주일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오래 기다려오셨던, 그래서 가장 큰 대가를 지불하셨던, 그러나 마음에 가장 큰 고통과 아픔을 주었던 십자가 사건 직후하셨던 바로 그 일이었습니다. 이 메시지를 통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아이리시 프리스트가 있었는데요. 이제 이분이 맨하탄을, 뉴욕을 방문하게 돼서 맨하탄 거리를 이렇게 지나게 됐습니다. 근데 좀 험한 지역을 이렇게 걸어서 지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걷다 보니까 옆구리에 뭐가 쿡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봤더니 강도인 겁니다. 그래서 강도가 총을 옆구리에 들이대고는 얼른 지갑에서 돈을 다 꺼내서 주시오, 이렇게 이제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놀란 신부님이 이 지갑을 열어가지고 이제 돈을 막 급하게 꺼내는데, 그러면서 이제 강도가 가만히 보니까 이 목 부분에 보니까 클러지 컬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직자, 신부님이 입으시는 이제 그 이렇게 하얗고 까만 거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거를 하고 있는 걸 보고는 아, 신부님을 자기가 강도 짓을 하고 있다는 걸 이제 깨달은 거죠. 그래서 그 신부님에게 강도가 곧바로 사죄했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신부님. 신부님인 줄 모르고 제가 그랬습니다. 신부님 용서해 주세요. 이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신부님이 아, 괜찮소. 참회를 하고 돌이켰으니 그걸로 되었어. 아, 이 추운 밤에 이제 고생도 많고 한데 저희 시가나 한 대 피우시오 하고서 이제 시가를 한 대 건네준 겁니다. 그랬더니 강도가 하는 말이 신부님, 저는 사순절 기간에는 담배를 피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순절 기간에 담배 안 피우는 것으로 나는 신앙을 지킨다 생각하는 것, 이것은 이제 우스운 일이죠. 어떤 면에서는 사순절에 담배를 안 피우기에 다른 생활에서 어떤 짓을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런 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종교인으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종교는요, 절대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를 아시는 분들은 제가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말을 알 겁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관계입니다. Religion이 아니고 Relationship입니다. 이건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기독교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모든 율법을 다 집약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이 생명과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의 모든 것이 다 녹아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만 봐도 알 수 있는 것이 관계에 대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인종난에 아시안 혹은 코리안 이렇게 표기하고 뭐 성별란에 남성, 여성 표기하는 것처럼 종교란에다가 기독교 혹은 개신교 혹은 장로교 이렇게 표시하는 정도로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이 나에 대해서 설명하게 되는 여러 가지 옵션 중에 하나로만 여길 수도 있습니다. 어저께 이제 그 인터넷을 보다 보니까요, 제 교수님이 계신데요, 그분이 쓴 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너무 좋아가지고 따왔는데, 어떻게 쓰고 있냐면은 성경에 보면은, 이제 신약 성경에 보면은 제자라고 하는 그 단어가 269번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반면에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은 3번 등장하고요, 리더 혹은 다스리는 자라고 하는 말은 1번 등장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마지막에다가 뭐라고 썼냐면은, 지금 현재 우리 교회의 문제는 크리스천과 리더들은 막 넘쳐나는데 제자가 없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비극입니다. 그렇게 이제 쓰고 있는 것을 제가 보고는 마음으로 깊이 공감을 했습니다. 아, 저는 크리스천입니다. 말은 많이 하는데요, 정말 예수님을 따라 사는 제자는 과연 몇 명이나 되는가 생각할 때 제 자신부터 돌아보게 되고 부끄러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일요일 되면은 뭐 이렇게 낚시 가거나 골프 치러 가거나 산행 가거나 낮잠 자는 대신에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기 때문에 크리스찬인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제자들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모든 것도 관계죠. 무언가를 바라고 따르는 관계가 아닙니다. 내가 이만큼 해주면 저 사람도 나에게 이것을 주겠지, 어떤 그런 이익을 추구하는, 추구받는 관계가 아닙니다. 내가 이만큼 종교적인 의무를 하나님께 해드리면 하나님도 나에게 이만큼의 축복을 주시겠지. 내가 이만큼 열심히 이만큼의 시간 동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것을 주시겠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관계는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자신을 그저 드리는 그런 관계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아, 저는요, 하나님한테 바라는 거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축복이요? 크게 바라지 않습니다. 내가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고 돈 벌어서 번 그 돈 가지고 뭐 부자로 안 살더라도 그냥 남한테 손 안 벌리고 살 정도면 전 됩니다. 축복 바라지 않습니다. 특별한 기도 제목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 이것저것 간섭만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종교적인 의무를 다하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이것은 크리스찬의 모습 혹은 제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제자는요, 사랑하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마가복음 3장 14절에 보시면은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얘기합니다. 보내고 전도하고 사역하는 것은요, 그 다음 문제고 첫 번째 부르심의 목적이자 시작은 무엇이냐면은 함께 있는 것입니다. 함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제자를 부르시고 세우셨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관계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과 우리의 모습입니다. 함께 있다는 것은요, 어떤 마음이나 생각, 방향이나 뜻이 일치가 되는 겁니다.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으면은 어떡합니까?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이 딴 곳에 있는. 그러니까 부부 가운데도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살기는 같이 사는데 마음은 서로 딴 곳에 있는, 서로와 함께 연합하지 못하는, 그것은 진정 함께 있는 삶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는데요, 그것은 생각하는 것, 꿈꾸는 것, 바라는 것, 바라보는 것, 모든 것이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그 물질적인 가치관이 막 너무 큰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정말 어떤 정말 최고급 BMW를 몰고 가다가 언덕에서 이렇게 굴렀습니다. 그러니까 BMW가 막 구른 거죠. 경찰이 왔습니다. 왔는데 와서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차에 빠져나와가지고 막 울면서 소리 지르는 게 아, 내 BMW, 내 BMW 막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이 보고는 여보시오, 지금 BMW가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사고 때문에 당신 지금 왼쪽 팔이 지금 떨어져 나갔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사람이 그제서야 자기 떨어져 나간 왼쪽 팔을 보고는요, 아, 내 롤렉스, 내 롤렉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웃지 못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지금 보니까 롤렉스가 뭔지도 모른다는 이렇게 눈빛을 보여주시는 아주 겸손한 분들이 계신데요. 무엇이 중요한지를 놓치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불쌍한 사람입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은 자기 자신의 가치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어떤 크리스찬 모임에서요, 선교를 위해서 이제 모금을 했습니다. 펀드레이징을 했는데 그 모임의 디렉터가 이제 그 앞에 나와서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정말 밀리언 달러를 펀드레이징 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밀리언 달러를 가지고 100만 불을 가지고 한 영혼을 구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값진 돈이라고 믿습니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임이 끝난 다음에 차를 마시고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와가지고는 반문하면서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100만 불을 들여가지고 한 사람을 구원한다고 하면은 그건 너무 낭비가 아닙니까? 너무 많은 돈을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그렇게 따져 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디렉터가 그분에게 다시 이렇게 물어봤대요. 100만 불이요? 100만 불이라고 하셨습니까? 만약 그것이 당신의 아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돈이라면 그래도 아깝겠습니까? 그래도 낭비라고 하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봤다는 거죠. 내 아이가 죽게 됐는데 나에게 100만 불이 있다면 기꺼이 그 100만 불 지불해서라도 살리지 않겠습니까? 그걸 보고 낭비라고 이야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내 생명이 달려있다면 100만 불이 아깝겠습니까? 내 자식의 생명이 달려있다면 100만 불과 바꾸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얻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라고 하는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짜리라고 늘 이야기하죠. 바로 예수님짜리입니다. 롤렉스 시계를 3만 불 주고 사면은 그 시계는 3만 불짜리죠. 하지만 우리는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는 예수님짜리입니다.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존귀한 자들입니다. 제가 부모가 되고 나서 더 깨달아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입니다. 저기 뒤에 이제 제 아내랑도 이름이 같은 제이 자매가 저렇게 이제 앉아 있는데 남편 세례받게 하기 위해 가지고 이 먼 길을 이렇게 왔습니다. 남편을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기도도 많이 했는데요. 또 제가 이제 주례한 커플이기도 합니다. 근데 어쩌다가 우리 로빈 형제님이 말 실수를 하신 겁니다. 어떤 실수를 했냐면은 내가 만약 세례받는다면 링컨시티 교회 가서 받겠다라고 하는 이 실언을 한 거죠. 제이 자매는 그것을 결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고 기회만을 노리고 있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적절한 때에 이 먼 길을 이렇게 가족이 갓 100일 지난 또 아들을 데리고 이렇게 함께 왔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 본인은 혹시 죽을 수 있을지 잘 모르겠네요. 본인도 죽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랑하는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생명을 바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이 남편 살리기 위해서 다윗을 죽여야 돼. 그럼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와우. 예. 생각만 해도 사실은 좀 싫은 겁니다. 이거 뭐지? 선택 자체가 좀 너무 잔인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내 목숨을 바칠 수 있다고 해도 그 사람 살리기 위해서 내 아들 죽여야 된다고 하면요, 선뜻 예스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축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성경에 보면은. 왜 그렇습니까? 마땅히 생각해보면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해야 되죠. 예수님이 죽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은혜래요. 은혜는 뭡니까? 값없이 거저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자격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거저주신, 자기 자신을 거저주신 그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엇이요? 사랑. 어떤 사랑입니까? 자기의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사랑, 그 쫓아갈 수 없는 그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식 아픈 거 못 보지 않습니까? 차라리 내가 아프고 말지 내 자식 아픈 거는 못 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부모의 자연스러운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아들까지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2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이것은 답을 구하는 질문이 아니죠. 넌 뭐라고 말할래? 네 말이 정답이야.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할 말이 없다는 겁니다. 말문이 막힌다는 거죠. 그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입이 열 개라도 백 개라도 천 개라도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 이 본문의 강조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문맥을 보면요, 그런 거죠. 도대체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는 하십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 사랑을 당신 깨닫기는 하십니까? 말문이 막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이 크신 사랑 앞에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얘기하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대요. 그러니 무엇을 두려워하고 염려하겠습니까? 여러분 2016년 한 해 동안 이 말씀 하나만 묵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것이 달라지겠습니까?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근데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대. If God is for me, who can be against me?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의 담대함 아니겠습니까? 가장 소중한 아들까지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것들은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지 않겠는가 반문하지 않습니까? 이 사실 하나만 우리가 정말 믿어줘도 우리 인생에서 걱정하고 두려워할 것이 얼마나 많이 줄어듭니까? 내 자신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도 열등감이나 부족함에 대해서 떨쳐버릴 수도 있고요. 또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염려하거나 전전긍긍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는데 그분이 나를 위하시는데 아들과 함께 다른 모든 것은 다른 모든 선한 것은 나에게 주시지 않을까? 당연히 주시지요. 우리의 죄를 지적하면서 심판에 대해서 위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킨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에 결국에는 굴복되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우리 읽었던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34절 말씀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My God, why have you forsaken me? 이것이 예수님의 고백이었습니다. 저는요 이 모습이 너무 마음이 이렇게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그런 마음이 듭니다. 슬픔도 아니고요 송구함도 아니고 애잔함도 아니고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눈과 귀와 마음은요 태초부터 이 땅을 향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어떤 신학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만약에 지금까지 단 한순간이라도 하나님께서 그 눈을 이 지구에게서 돌리셨던 때가 있다면 바로 이 순간일 겁니다. 그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 가운데 숨을 헐떡이고 있는 이 순간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그 눈을 가리신 적이 있다면 바로 이 순간 아니겠습니까? 라고 그 신학자가 반문하였습니다. 그 순간 하늘도 어두워졌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죄가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께 다 뒤집어 씌우고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 버리셨습니다. 그죠? 봐라, 죄인은 율법에 기록된 것처럼 나무에 달려 저주 가운데 죽는 것이다. 저게 죄인의 말로다라고 하는 것을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씌운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시고 하나님께서 눈을 돌려버리신 겁니다. 버리신 거죠. 그 아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소리치지 않습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린 척 하신 게 아닙니다. 버리셨습니다. 왜? 죄인은 그렇게 버려져서 죽는 것이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7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하나님은 무슨 변태가 아니십니다. 자기 사랑하는 아들이 끔찍한 고통 가운데 마지막 숨을 내쉬는 것을 좋아라 보고 계실 분이 아니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순간을 참으신 것은 아니 어떻게 보면요 기다리신 것은 그 자체가 중요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주어질 것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 그것을 통해서 마침내 얻게 될 것을 보셨기 때문에 참으신 거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의 부끄러움과 고통을 참으신 것, 개의치 않으신 것은 그 앞에 놓여있는 기쁨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자기를 첫 열매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저와 여러분들을 보면서 그 십자가의 수치와 아픔을, 고통을 참으셨다는 거죠. 그냥 고통받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 너머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참으시는 거죠. 하나님도 찢어지는 마음으로 그 아들 예수가 철저하게 버려져 완전한 죄인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기다리셨습니다. 왜? 그 순간이 와야 하나님께서 그 대가라도 기꺼이 지불하시면서 얻고자 하는 것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죠. 제가 예전에 우리 저 선영자매와 함께 그 토렌스 자매 그 교회에 있을 때 제가 청년부를 맡고 있으면서 새 가족들이 오면은 새 가족 성경 공부를 인도했습니다. 그때 왔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바로 드니 엄마입니다. 드니 엄마가 새 가족으로 와서 뉴컴으로 제가 그 성경 공부 모임을 인도를 했더랬습니다. 근데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것이요. 그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도중에 그러니까 매주마다 거의 반복하는 거니까 뭐 그냥 인이 박혔죠. 그냥 툭 치면 뚝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내용들입니다. 근데 유독 그날 하나님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말씀 전하는 가운데 큰 깨달음을 하나 주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막 마음이 먹먹해가지고 이야기를 다 하지 못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바로 이 본문에 대한 거였어요. 너무 잘하는 본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어떤 깨달음과 생각을 딱 주시냐면은 그토록 사랑했던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찢어서 죽이시기까지 참으셨는데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자마자 그 다음에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야말로 하나님 마음 가운데 깊이 남아있던 일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위해서 이 순간을 참고 기다리신 거 아닐까요? 그게 무엇일까? 당연히 우리가 교리적으로 배우기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죽으면 천국 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는 정말 그 안타까운 슬픈 역사적인 순간 그 순간이 오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야말로 하나님 마음에 가장 소중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뭐라고요? 성소 휘장을 찢어버리신 겁니다. 군대에 있는 사람들은 휴가 가면은 전역하면은 하고 싶은 거 막 손꼽아 기다리지 않습니까? 수험생들도 아 시험만 끝나면 내가 이거 하리라 그 참고 막 시험 공부하고 고3을 지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조사 결과를 봤더니요. 시험 끝나면은 뭐 하고 싶은가? 순위를 매겨봤더니 그중에는 뭐 정말 뭐 소개팅도 하는 것도 있고 침대와 내가 하나가 되어서 하루 종일 자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1, 2등을 다투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아르바이트하고 성형수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그렇게 꽃다운 나이에 한국에서 그 입시 지옥에 추가라고 그냥 학원만 다니고 학교만 다니고 그렇게 고생하다가 이제 고생 끝 하나 싶었는데 그들 마음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여전히 부담이 있는 겁니다. 돈 벌어야지, 학비 벌어야지 하는 그런 마음 혹은 이 세대의 어떤 그런 기준 때문에 내가 얼굴 예쁘게 고쳐야지, 잘생기게 고쳐야지 그래야 인기 많지, 그래야 내가 남자친구라도 여자친구라도 사귈 수 있지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막 중압감 아, 이런 것들을 얘네들이 가지고 있다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좀 짠하더라고요. 그에 비교할 바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이 죽는 순간 그토록 마음 가운데 고통스러운 그 순간을 하지만 손꼽아 기다리시면서 숨을 거두자마자 하신 것이 휘장을 찢어버린 겁니다. 38절에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요? 아래서부터 위에까지요? 아니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왜 이게 중요합니까? 누가 찢어버렸다고요? 하나님이 찢어버린 겁니다. 사람이 밑에서 찢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에서 찢어버리신 겁니다.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그토록 남아있었던 것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대제사장만 1년에 단 한 차례 들어갈 수 있었던 그 지성소,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그 휘장의 성소의 휘장을 찢어버리시면서 이제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할 수 있다. 이제는 내가 너희와 함께 사귈 수 있다. 내가 이제는 너희와 함께 동행하며 함께 걸어가며 모든 순간을 함께 나눌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셨던 겁니다. 우리와의 사귐을 하나님은 가장 원하셨죠. 오늘 세례식과 성찬식을 가십니다. 그저 종교적인 의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연합된 자로서 친밀한 사귐을 누리겠다는 고백이고 선포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심으로 주님으로 인한 생명이 있음을, 그리고 그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음을 우리 다시 한번 상기하고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아, 하나님은 그저 내가 그냥 구원받는 것,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던 그 휘장을 찢어버리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기 원하는구나. 매 순간순간 우리와 함께 나누기 원하시는구나. 그저 일주일에 하루가 아니라 나머지 6일도, 종교에 대한 부분뿐 아니라 육아에 대한 부분, 부부에 대한 부분, 가정에 대한 부분, 비즈니스에 대한 부분, 여가 생활에 대한 부분, 재정에 대한 부분, 건강에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나누기 원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깨달음을 가지고 주님과의 그 친밀한 사귐을 누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찬양은 어노인팅의 영원한 사귐으로입니다. 영원한 사귐으로 인도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을 나누는 기쁜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